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그리고 교회 이전이 결정이 되면서 저의 기도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교회 이전이 우리 교회에게 어떤 영적인 모멘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또 혹은 장소가 좀 더 포멀해지고 그리고 장소가 좀 더 편리해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에 대한 각자 교우들의 선호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외적인 요인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모멘텀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팔로알토 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멘텀이 생겨나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기도하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렌트해 준 팔로알토 시알시나 또 우리 교회 뒤에 예배를 드리는 이글레시아 우리 히스패닉 교회 모두에게 우리 모두는 언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보편적 교회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한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한 지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지붕. 그러나 그 아래 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족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가족 멤버 중에 한 사람만 이기적이고 다른 가족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다면은 한 지붕 아래 있는다고 해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렌트해서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 공동체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두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하기 원하고 또 우리도 기꺼이 다른 두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두 공동체에게 축복과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 비전에 있는 것처럼 이 베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그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레위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 통독을 하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장애물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가운데에서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섯 가지 제사를 살펴보겠지만 크게 보면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죽이고 해체하고 태우고 피 뿌리는 그러한 제사는 이제 21세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어디 먼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가면은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 지역에서 그런 제사를 드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시대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제사와 정결의식으로 가득한 레위기를 읽고 배워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레위기가 구약에서 그리고 레위기를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고 해서 구약을 자신들의 2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토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다 읽고 다 가르칠 수 없다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조한 것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겠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가르쳤던 책은 레위기가 그 첫 번째 책입니다. 토라 교육은, 유대인들에게 토라 교육은 5살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지겨워하는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은 전통적으로 그 히브리어 모세오경의 각 책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창세기의 본래 히브리어 제목은 브레시트입니다. 브레시트,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태초에. 브레시트라는 단어는 바로 태초,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는 그가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불렀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해주었지만은 레위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게 원래 본래의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던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세프타진트라고 부르죠. 그 70인역에서 바이크라, 다시 말해서 그가 불렀다라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기가 어떤 이유인지 레위인의 책이라고 하는 레위티콘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가 불렀다라는 책인데 레위티커스, 레위인의 책으로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사실 근데 레위기는요, 레위인, 다시 말해서 제사장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만약에 레위기가 제사장만을 위한 책이라면은 사실 더더군다나, 제사와 더불어서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책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에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몇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레위인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거죠. 오히려 레위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레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부르신 책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부른 책이,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할 때 출애굽한 한 공동체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다섯 가지 제사 이전에,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 제사는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되는데 다섯 가지 제사 이전에 우리를 무엇으로 그리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다섯 책입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시작에 해당하는 책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부르기는 하셨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기는 하셨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공동체라고 부를 만큼 숫자가 많아지고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본격적인 책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신명기는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어떤 책인지 기억나십니까? 신명기는 하나님 백성의 출애굽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지금 바로 저기 가나안이 보여요. 그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 해당하는 창세기와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신명기를 제외하면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고난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공동체인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의 뒷부분의 내용은 대부분 무슨 내용입니까? 성막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텐트를 만들고 그 텐트를 어떻게 꾸며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출애굽기가 그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40장 34절에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요?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 회막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동행하시긴 하지만은 주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어요? 시내산에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시내산 중턱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히브리 백성들은 시내산에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막이나 성전으로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 정상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혹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던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산 중턱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있었으니 성소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시내산 맨 아래는 바로 일반 백성들이 있었던 성전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은 큰 성전이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여기 히브리 백성들이 있었던 그 성막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이 성막 안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그렇게 끝난 다음에 오늘 레위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러분 레위기는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를 이어가는 스토리이죠. 레위기가 끝나고 우리가 레위기를 만약에 다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의 시작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민수기의 첫 부분이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레위기의 시작과 민수기의 시작이 똑같아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에서는 이제 너희가 몇십 년 되는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도 하고 광야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레위기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부르세요. 레위기에서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막 안에 임재했으니,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가 상징하는 영적인 여정을 이어나가기 이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첫 걸음을 내딛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면은 조립을 하려고 해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레위기는 그러한 영적인 매뉴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의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적인 여정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데, 레위기 전체를 볼 수 없지만 공동체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제사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막, 성전, 텐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거룩한 텐트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레위기의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가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 안에 텐트를 치셨다. 텐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시내산에 그들에게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장소에, 그렇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인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제사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제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 그대로 성막 사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바로 복수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혹은 우리 하나의 시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막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 안에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드렸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리고 피를 뿌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제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성막이 된 교회 여러분, 성소가 된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게나 로마 교회에게나 지금 우리 하나의 씨앗 교회에게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 속한 각 지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마치 그들이 소와 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제사, 그것이 합당한 예배인데 그 예배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몇몇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은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이 다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왕과 같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제사장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다섯 가지 제사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배 장소로 말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성막에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영적인 성막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걸음을 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적인 장을, 영적인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산 제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